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유엔 안보리가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태권도 시범단에 교차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태권도인들이 올가을 평양과 무주에서 차례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란 핵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이행 단계에 돌입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후에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과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위협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4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도발을 막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의 네. 관련 기사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네.
북한 우주개발국장은 위성 개발의 새로운 단계인 정지 위성에 대한 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면서 보다 높은 급의 위성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 확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돼 우주과학 발전에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이고 북한은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제재가 발표됐을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장거리 로켓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와 2012년 광명성 3호 2기를 발사했을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내비친 데 이어 바로 이튿날에는 이 핵실험 계획까지 내밀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이 나섰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 정책에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 내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이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영변 핵시설의 전면 가동 사실도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자주의 핵뇌성을 울렸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핵뇌성으로 답하겠다는 표현이 핵실험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백악관은 북한에게 지역 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도 북한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케리 장관 발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국무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우려를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핵협상을 타결지은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그런데 북한의 경우 제대로 된 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제재 이상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조치를 했고 북한과는 고위급 교류가 더 이상 없으며 그 밖에도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 북한에게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이런 충고성 발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적인 제재를 불러왔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성장과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존중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택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손을 내민 만큼 북한은 쥐고 있는 주먹을 풀고 이에 화답해 도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한 협상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한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반응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핵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관국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는 수준에서 북한의 동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만은 중국 매체들의 반응은 더 신랄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북한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영문판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의 행동 때문에 가장 곤란해지는 나라는 중국이라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핵실험 시사를 비난했습니다.
네, 중국 측의 반응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한국 측의 움직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군사적 그리고 직접적인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죠.
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커지면서 탐지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 이지스 구축함에는 스파이1이라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정 내면에 장착돼 있어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도 탐지가 가능하고 500km 거리에서 접근하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는 만큼 연합 감시 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 길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서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 도발의 저지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 6차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반응과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제재 이상의 조치에 관한 발언, 또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힌 중국 측의 반응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시사한 가운데서도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 현지 답사를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된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지난 16일 방북했던 남측의 시설 점검단이 17일 오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금강산 현지에 1박 2일 동안 머물며 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해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 등 이산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될수록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해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누가 참석하게 될지 결정이 됐습니까?
네, 현재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 포로 납북자 50명을 포함한 250명을,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103세인 함희주 할아버지고 80살 이상의 고령자가 182명이며 북측은 97살 민숙이 할머니를 포함해 80살 이상의 고령자가 193명이나 됐습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를 서로 통보할 예정이고요.
네.
이어서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 100명씩이 확정됩니다.
네, 예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즈음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을 저지르게 되면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나아가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 분위기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지난달 25일 남북이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이나 민간 교류협력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상봉 행사 일정을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으로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또는 북한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상봉 행사를 무산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행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맥을 이어놓아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의도였죠. 비록 북측이 당 창건 기념일 행사 준비가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바람에 실현이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한국 정부는 그러면 앞으로 상봉 행사 준비를 계속할 방침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직후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징후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보 행사 준비를 위해 남측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 현지를 방문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산가족 상보 행사 개최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태권도 교류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가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 시범단을 초청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제태권도연맹 ITF의 조지 바이탈리 대변인은 지난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017년 평양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가 시범단을 파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WTF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른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이와 함께 당시 WTF 측에서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ITF 시범단의 참가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초청들이 성사가 되면 오는 2017년 한국과 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태권도 조직이 전라북도 무주와 평양을 상호 교차 방문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양측이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두 태권도 단체,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 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의 만남을 지지한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허락 보내드립니다.
커피처럼 나도 그렇게 You know, it's interesting to me. Mr. Trump said that he heard Mr. Bush very clearly and what Mr. Bush said.
I think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칼리 피오리나입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현재 공화당 내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10명이 넘는 후보 중 10위권 밖으로 인식됐었지만 이번 주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목받는 후보가 됐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인물로 유명합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1954년생으로 올해 61살인데 첫 직장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작은 부동산 중개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비서 임무가 맡겨졌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눈여겨본 상사의 권유로 경영대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AT&T에 입사하면서 통신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5살에 AT&T의 영업사원으로 출발한 피오리나 후보는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를 극복하고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0년 만에 AT&T 네트워크 부문의 최초 여성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북미 영업 담당 이사직에 올랐습니다. 1999년에는 휴렛패커드 최초의 여성 최고 경영자로 영입됐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여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여성 경영인에도 6년 연속 올랐는데 이후 실적 부진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휴렛패커드에서의 업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의 정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공화당 후보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미국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 겁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 있는 태도와 언변으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가장 날카롭게 공격한 것도 피오리나 후보였습니다. 토론회의 기세를 몰아 앞으로 지지율 면에서도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음 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두 나라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답방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네.
백악관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또 지역 현안 그리고 양자 문제 등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두 정상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건설적으로 회담해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얼마나 머물게 되나요?
시 주석은 22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까지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요. 이어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사흘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또 28일에는 집권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주석 취임 후에 미국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13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실무 방문이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도 이 워싱턴 백악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였죠. 하지만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인데요.
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기업인들과의 미국 서부에서의 일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으로는 이번이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사실 뭐 최근에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취소되지 않겠느냐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런 뭐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빈 방문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특히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재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현안으로는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또 중국의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두 정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기대를 모으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꼽히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국빈 방문을 이제 중국에 갔을 때도요 이 두 정상이 당시 이제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들 아닙니까?
네.
이런 두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여러 의제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물론 북핵 문제도 다뤄지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네.
북핵 문제와 또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대응 협력 같은 이 안보 문제 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네.
이밖에 이제 양국 간 경제 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특히 두 나라가 추진해온 양자 투자 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100여 개 유명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합의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기업 대표들은 이 두 나라가 양자 투자 협정에 이제 합의를 한다면은
네.
두 나라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쉽게 되겠지만 두 나라의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룰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컸죠.
네.
사이버 공격, 뭐 영유권 분쟁 모두 너무나 이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또 오랫동안 이 대립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긴 어려울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미국의 다른 고위 관리들도 최근에 관련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어떤 시점에서 이 국가의 핵심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네.
또 그렇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꼭 이기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
이 중국 정부는 이 미국에 대한 해킹에 중국 정부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중국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다. 이렇게
네.
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견해 차이가 큰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이 다른 나라의 영유권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그것도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네.
그런 시도에는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미국이 요구를 하면서 이 필리핀을 비롯해서 베트남도 있고요. 중국에게 위협을 느끼는 주변 국가들과는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또 이제 자신의 주변에서의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협력 강화를 이제 견제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지난 6월부터 인공섬 건설을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인공섬에서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듯한 움직임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 건설 또 이런 시설 건설도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주장이죠.
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두 나라 간의 그런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나타내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남중국의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당 해역 상공에 미군 함정과 군용기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번 주에 열린 한 행사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그러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항해의 자유를 이유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도전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 또 모든 유관국들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익을 존중해서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 위험하고 도발적인 조치를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양국이 여전히
네.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과연 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막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유엔 창선 70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총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15일에 총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모겐스 리케토프트 의장이 총회의 개막을 알렸고요. 특히 이제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리아 사태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촉구를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의제죠. 보편적인 기후변화 합의의 중요성도 개막 연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설을 했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반 총장도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각국이 평화와 우호 또 인권이라는 유엔 창설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도 중동 등에서 계속 이 폭력 사태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 총장은 유엔이 이룩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이 시리아 내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엔 총회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193개 회원국 중에요.
네.
160개국에서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하는데요.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특히
네.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주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 때마침 미국을 방문하는
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연설도 25일로 예정이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한에서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요.
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리수영 외무상이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정상들의 기조연설은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다른 정상들과 같이 기조연설 첫날인 28일에 연설을 하게 되고요.
네, 네.
리수영 외무상은 아무래도 이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뒤쪽인데요.
네.
그래서 다음 달 2일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한반도 시간에도 전해드렸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요.
네.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정상들의 회의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서 25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총회의 사실은 뭐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각국 정상들의 유엔 개발 정상 회의가 열리는데요. 연설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네.
앞서 유엔 총회 의장이 개막사에 밝힌 대로 이 각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각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네,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란 핵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이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이 결국 미국 의회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에서 참 긴 협상이었죠.
네.
합의안이 도출이 됐는데 이후에 미국 의회가 60일간의 검토에 돌입을 했고요. 다수당인 공화당은 합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이 의회를 통과한 셈인데 큰 장애물을 넘었고요. 이제는 이제 합의안에 정식 발효를 네. 남기고 있습니다.
네,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정말 한 목소리로 이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 막지는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경우에 거부할 것임을 미리 이제 분명히 했었고요.
네.
의회가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라고는 해도 공화당 의원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탈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찌감치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네, 공화당이 뭐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란 핵 합의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는 같아요. 이 의회 검토 마지막 날에도 관련 표결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상원에서 여러 차례 관련 표결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네. 날인 지난 17일에도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억류한 미국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보류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핵 합의를 이행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안이었는데 하지만 충분한 찬성을 얻질 못했습니다.
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요. 의회 검토 기간은 결국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존 네. 코니 상원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정식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면서
네.
다음 미국 정부에서라도 현재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은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합의한 내용만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죠.
네.
합의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핵 개발 능력을 장기간 제한하고요.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핵 관련 제재의 해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 그걸 사실상 완전히 포기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네.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핵 개발을 제한하는 이번 합의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런 네.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고요. 하지만 공화당 반대 의원들은 이번 합의안만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이란 핵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이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합의안을 발효하고요. 본격적인 네. 이행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란과 주요 6개국은 다음 달 19일에 정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란이 먼저 약속한 대로 핵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농축우라늄 보유량을 줄이고
네.
또 가동 원심불리기 개수도 줄이고요. 또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가동을 멈추는 등의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란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제재 해제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에 취한 조치를 검증한 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요.
네.
이란이 그동안 이제 제재 때문에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이 크게 제한이 됐고요. 또 외부의 투자도 받기 어려워서 경제가 크게 침체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요. 경제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 핵합의 이행이 가셔야 되면서 이번 주죠.
네.
스티븐 멀 전 폴란드 대사를 미국의 이란 핵합의 조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최민우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 수 없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너는 나를 스치고 갔어 어두워진 하늘이고
수 없어.